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벌을 받아 죽었다 이런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내용이고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과 상황,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그 요구를 교회 앞에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돌보기 위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채워진 재정으로 인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또 이러한 나눔들이 전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이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귀하고 복된 사역이 이 초대교회 당시 많이 차고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은 자들이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입은 것이 자기의 것을 내어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좋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런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를 판 것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서 드렸지만 저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다 바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치긴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귀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 죽을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 헌금으로 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재물이 많은데 왜 헌금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 중에 판 값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유익을 끼칠 일들이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지적에서 보듯이 이들이 벌이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죄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모습, 또 성도들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즐거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거짓과 탐욕과 위선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친 그 유상선 목사님이 자신의 사도행전 저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구약에 있는 한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팔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원문의 의미로 보면 착복하다, 횡령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횡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복하고 횡령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아간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하나님의 것에서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횡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두려운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이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땅히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죠. 반복하여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일의 분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방패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 질렀을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문으로 삼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진멸하게 된 것, 그것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간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횡령하여 감춘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하면, 전리품의 얼마를 감추어서 자기의 이익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잔치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들의 삶의 나눔 가운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주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단의 계략에 붙들려 잘못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사단의 이끌림에 자신들을 방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마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행동인 것처럼 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것 같은 또 바른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악한 모습들이, 거짓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분별 앞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바른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들은 드러내시고 감추신 일들은 감추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고 지켜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조금 빠르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도빌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랴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였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들은 다윗과 또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화급하게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려면 그 끝을 맺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 편에서 충성하고 있는 아이도벨이 하나의 계략을 내고 있습니다. 만 2천명의 용사를 택하여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다윗왕만 죽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모여질 것이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계략을 제안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자들이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후세를 부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 다윗의 후위를 도모해 주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마치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압살롬 곁에 남아있는 자였습니다. 이 후세가 와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계략을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습에서 지금 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간을 두고 기회를 잘 살펴서 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한꺼번에 덮쳐들어서 진멸하면 그것이 압살롬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와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은 하나의 어그러짐이나 훼손됨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략, 정말 합당한 계략, 지혜로운 계략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보아도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후세가 속이는 계략을 냈는데 거기에 다 속죠. 거기에 다 속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탐욕과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힌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귀한 격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한 열심,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한 처절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신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자신의 삶에 덕을 세우는 일,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성령을 따르는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따르는 자인 것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매주 수요일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안에도 이러한 기도 모임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많은데 저는 오늘 부모 기도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부모 기도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했는가 돌아보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보통 여느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성공, 합격, 또 더 높은 자리 뭐 이런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꼭 어디 학원에는 보내야 되고 또 뒤처지는 것이 있으면 다 따라잡을 수 있도록 아이가 힘들어해도 좀 푸시하면서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는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정말 면밀히 세밀하게 돌아보면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돌아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이 꾸준히 이어져 가면서 도중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내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내 생각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 자녀를 위하여 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바뀌죠. 엄마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엄마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매일 공부 때문에 뭐라고 하던 엄마가 그런 막 공부 이야기 또는 어떤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막 하던 엄마가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도 좀 줄이고 안 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해라든가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웃으면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놀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저러지? 하다가 엄마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를 아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흘려보내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학기가 마치면 이제 부모 기도에도 잠시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학을 한다고 해서 이 엄마들이 기도를 멈추진 않죠. 그런데 이 엄마들도 이렇게 이제 계속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고민, 또 아이한테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이렇게 보니까 그것들이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힘이 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홀로 하다 보니까 저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들한테 또 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던 것이 또 멈추어지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 제발 교회 가서 기도 좀 해. 부모 기도에는 방학 안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 일이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을 빌미로 삼아 공포스럽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가 내려지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되게 하시려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고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과 시련의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염려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 누구 붙들고 살래?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하면 다 돼. 너가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그런 거 없어도 돼. 너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죠. 쉽게 거짓된 자리로 발걸음을 띄워놓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는 불안, 내가 준비해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뭐가 될까라고 하는 이 불안이 잠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삶의 고백들을 다시 이 자리에서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엔 어떤 실패도 없었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심 있는 은혜의 다짐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서도 드러나야 하는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척박하고 거친 광야 40년 세월 생존하기 어려운 그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고 아무 염려 없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드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0세 이후로 근력운동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6%의 근육이 손실이 된답니다. 이 근손실을 막으려면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근력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근력운동이라는 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근육을 새로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파열되는, 찢어지는, 상처를 내는 그런 힘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그래야 그 상처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근육이 붙어서 근력의 양을 늘리게 되는 거죠. 꾸준히 운동한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운동도 그냥 가볍게 걷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숨쉬기 운동처럼 쉬운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치에 도전하는 그 운동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대입하여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도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끄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를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나님이 이 복된 길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해 두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사실은 내 생애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의 명령들을 살아내는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즐거운 은혜의 나눔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세밀하신 은혜로우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시험과 유혹을 받아 거짓된 자리에 나아갈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각성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하신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된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길인지 또 그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한 것인지를 알아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